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크나큰 유익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유익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 내용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이 뭐 분명 안디옥 교회가 그 바나바와 바울을 비록 선교사다 뭐 이런 명칭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구나 뭐 이걸로 끝내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또 끄집어낼 말은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그 청년들한테 선교사로 나갈 꿈을 가지라 뭐 이런 말이 또 전부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죠. 성령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 파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은 교회에게 이 선교사를 파송하라 뭐 이렇게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제 먼 외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만 국한시켜 버리면은 결국 또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과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 또 거리가 멀어지는 또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단지 뭐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해야 된다거나 또 선교사로 나가라 어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본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그 성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사람은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것이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런 말은 사실 이 본문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 선교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 말하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마치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제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신자들은 돈으로 돕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선교사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여러분하고도 무관한 그런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이제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그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시 또뭐 돈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것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한정된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일들이 굳이 교회에서 선교사다 이런 명칭을 부여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살아간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갈 때 내 나라가 어딥니까? 성경도로 말한다면 하늘나라가 바로 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잠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아가지고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게 결국에는 선교사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신자라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웁니다. 따로 불러 세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그 뭐 바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지금 성령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웠는데 그 목적이 이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특별히 시킬 일이 있어서 성령이 불러 세웠구나 이래버리면은 결국 안디교회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부여된 특별한 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성령이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그런 일을 맡았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과는 다른 일을 한다. 뭔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이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바나바와 바울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일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한 그런 그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고 했는데 성령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보냄을 받고 행한 일이 뭐냐 그걸 보면은 성령이 시킨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냄받고 행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죽으나 사나 예수만 증거한 것 이게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성령이 시키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바나바와 바울에만 담당된 일이었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안디옥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뭔가 조금 다른 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것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 이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미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바친 사람이었습니까? 권면하고 뭐 위로하는 자다 이런 별명에 붙은 많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 바나바였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또 추천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을 이제 흑인이고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루기오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역사학자들은 바울의 친척이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 나오는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지냈던 형제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결국은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그런 사람일 것인데, 지금 헤롯의 젖동생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무슨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족끼리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각색이라 그 말입니다. 흑인도 와있고 헤롯의 젖동생도 와있고 뭐 또 유대인적인 존경받는 바나바도 와있고 또 뭐 예수를 핍박을 했던 사울도 와있고 이렇게 가지각색이 함께 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혈통적이나 육신적인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흑인은 굉장히 아주 이방인적인 이방인 취급당했는데 그런 흑인도 안디옥교회 구성원으로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함께 어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제자를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할게. 추천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일을 시켰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일을 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한 역할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사울은 평탄하게 그냥 살아가다 갑자기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가두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라 이런 말로 끝나진 않을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이처럼 변화시키고 고쳐놓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질 거라 그 말입니다. 나를 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내가 그 증거물이다 이렇게 되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악한 자도 용납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희가 믿으라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사울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런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사울을 진작 끌어가지고 일꾼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스데반 죽이고 한참 행패의 불이도 그냥 놔뒀다가 불렀는가, 이런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연히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을 스데반 죽이도 놔뒀겠습니까? 일꾼 쓰려면 일찌감치 불러가지고 그 재능 있는 사람 일찌감치 불러가지고 복음을 더 일찍 전하게 했으면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교회를 세웠을 건데 왜 그토록 스데반 죽이고 오랫도록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세월을 거치도록 그냥 놔뒀겠냐 그 말입니다. 그 답은 그래요. 사울에게 주어진 게 바로 그런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할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죄인으로 살던 악한대로 살던 그 삶까지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그냥 놔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은 과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또 여러분 중에는 뭐 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나가지고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어온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신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내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일찌감치 나를 부르지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험악까지 거치게 하셔가지고 지금이야 날 부르실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 뭐냐면은 네가 악하게 살았던 그 세월까지 내가 다 이용하기 위해서 너를 놔뒀다. 이런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앞서 말한 대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분이라면 나름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부르시고 날 다스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왔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달리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부름받은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한 그런 분이고 나같이 악한 사람도 고치고 변화시킨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이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보일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가 증거물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분이고 어떤 악한 데도 고치고 변화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착하게만 살아온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나같이 악한 사람도 고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실감이 받으겠습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인데 스스로 난 악한 사람인데 나를 고쳤다 이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은 진짜 악하게 살던 사람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욕까지 먹는 그런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나를 봐라 나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렇구나 저 인간도 아예 생각했는데 저런 사람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있구나 그게 실감 있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잘 되도록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승부하게 뿌리면 누가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실패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실패한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예수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을 다 실패하게 뿌리면 그 성공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패 속에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가운데서 만난 예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자 인생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의 멋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야 이번엔 너가 좀 실패해가지고 너 실패한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증거해라 이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길로 밀어붙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는 신자라면 어떤 환경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게 신자입니다. 또 어떤 환경에 낙심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그런 인생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역할, 어떤 성공한 역할, 역할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 이것은 사울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울까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단지 맡겨진 역할이 달랐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실패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구나 그게 답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가타부터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분, 나는 실패는 싫으니까 성공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천지만이합니다. 많죠? 허물을 드러내고 실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물을 드러내고 내가 실수할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안 막습니까? 나를 막아가지고 죄를 안 짓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바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실수하도록 허물 속에 살아가도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왜 안 막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게 뭐냐면은 실수 허물 속에서 그런 허물도 실수 덮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와 허물에 그냥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죄짓게 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내가 달려갔던 허물 속에서 죄악 속에서 아 주님의 용서하심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또 깨닫고 그 주님을 증거하라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말 속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전해지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열매고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되었다 이런 얘기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죄를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신자 된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한낱 죄만 짓는 사람을 하나님 뭐가 필요해 부르시겠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한낱 죄만 짓는 우리를 부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진짜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나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허물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세우신 것 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세워놓고는 봐라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냐 봐라 내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 속에서 그 깨달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깨달은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그걸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울이 한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 바울 위대하다 이것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사울을 생각을 하고 그런 사울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이만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큰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신 것은 두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겠다 이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그건 여러분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론 잘되고 때론 성공하고 때론 기쁨이 있고 때론 실패하고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슬픔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고통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군가를 구원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동원하시는 도구라.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 같은 사람 부르시고 구원없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부당하다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의 삶에서 주를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진 게 절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 인생도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과 죄인된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 항상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조차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를 보지 않은 교만입니다.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자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아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내가 믿는 식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뭐 주사를 맞을 때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그냥 주사를 딱 맞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주사가 무서워가지고 아프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주사 잘 맞는데 너는 왜 못 맞느냐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항상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고치신 분이 계신 것처럼 나를 고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 또 저 사람을 고치고 저 사람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항상 이걸 우리가 보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 왜 못합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나와지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 그 사람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지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형제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과거의 나를 잊지 않고 살아있다면 누구든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신앙, 네 신앙 구분을 하고 누구신 진짜냐 이렇게 경쟁하는데 만 익숙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서로의 신앙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내를 해야 되고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시키신 일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에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새해를 출발했는데 올 한 해에 또 어떤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 한 해 무더니도 부딪히고 싸웠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대고 싸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고 분명히 부족한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모습은 기대를 못합니다.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티격태격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끝내야 될 것은 그런 티격태격과 그런 싸움 속에서 아하 내가 바로 부족하고 내가 문제였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귀하구나 항상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필요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버린다면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그러한 결과로 끝내버리죠. 그게 진짜 우리가 실패한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해 돌아오면은 참 웃고 넘길 일도 웃지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목사가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구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올한 해는 한번 참아봅시다. 참아보시고, 어떤 일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그 길만큼 가지를 말자는 것입니다. 항상 원위치는 예수님 계신 분 마음을 돌이키자는 얘기죠.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한 가운데에서, 아, 그렇지? 우리가 한 몸이지. 항상 이러한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 허물 탓할 필요 없이 내가 바로 허물 있고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는 대로 살아가시고 절대로 허송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가? 내가 할 일은 뭔가? 내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한 거다. 실패하면 실패 속에서 주님을 드리는 것이 내 일이고, 성공하면 성공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일이구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일이구나.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은속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국께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잘한다 잘 생각했는데 한순간 또 우리는 허물과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도 뭐가 쓸모 있다고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 나보고 증거하라고, 내 삶의 증거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셔서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삶 자체가 주님의 증거물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한 몸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역시 주님의 사랑은 크시다는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속계로 굳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